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서미입니다. 요즘 우리는 병과 비만 두 단어를 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 쓰게끔 만드는 엄청난 홍보물 속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침이 될 만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사이먼 북스의 강신원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리고 지금 상업의 테두리 안에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강신원 선생님 다시 한번 오셨는데요. 강신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전번에 또 선생님 소개도 해주셨지만 오늘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네.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고대행사의 카피라이터로 생활을 오래 했어요. 또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직접 광고회사를 차려가지고 광고회사도 운영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업자본주의적인 삶의 회의를 느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채식인으로 살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제가 번역도 하고 출판사를 차려서 직접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출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채식과 관련된 책들을 내고 있는 사이먼 북스의 대표 강신원입니다.
선생님도 그러니까 처음 채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처음 출판을 하게 된 책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인 거죠?
예, 예, 예. 예. 네. 2007년도인가요? 제가 그 광고대행사를 여기 논현동에서 차렸는데, 제가 이 책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준 책인데, 이걸 한번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 옛날부터 저는 학생 때부터 출판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도 아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전혀 없고, 전부 이제 광고대행사 다녔던 사람들이라 광고대행사를 차려가지고 하면서 책을 한번 내봤어요. 출판사 등록을 해서 내봤는데 일단 첫째로 내용이 너무 좋았고 내가 막상 내가 영문으로 읽었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재밌어요.
예, 그래서 네. 내가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을 하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번역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번역을 했는데 책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접고 이제 출판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채식 관련 책을 계속 내면서 저도 채식인으로서 더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 생활 자체를 많이 바꾸게 되고 그런 모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책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에 예.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의사가 아닙니다만 어떤 책을 읽을 때나 혹은 누군가가 TV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의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의사가 아닌 분들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 권위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말이라면 꿈박 죽지만 의사분들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영양소들을 다 채식을 해서 섭취할 수 있더라도 비타민 B12 정도는 우리가 생약을 통해서 섭취해도 좋다라든가 완벽하게 자연식을 옹호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의사도 아니고 이 사람 얘기로는 영양학자 나부랭이라고 해요.
영양학자 나부랭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영양학자 나부랭이가 뭘 알아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그 채식 관련 책이나 음식 관련 책을 읽어봤지만 영양학자 나부랭이든 의사 나부랭이든 간에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한 사람 얘기를 듣는 게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칼로리가 뭐 몇 퍼센트 단백질이 몇 퍼센트니 뭐 그 다음에 뭐 면역 저항력이 어떻고 이런 해괴망측한 어려운 단어를 동원해서 지식이 위에 있다라는 걸 알림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그 사람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진정성을 갖고 그 사람의 살을 빼게 하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상업적인 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말 본인이 뚱보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종합병원이었고, 25살까지. 밖에 나가서 너무 뚱뚱해가지고, 뭐 수영장을 못 갔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47가지 다이어트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뭐, 이 다이어트의 그 선수였죠. 그렇지만 살은 다시 쪘다가 빠졌고.
재밌는 게 이분이 본인 스스로 체감해서 본인이 건강 컨설턴트였대요. 저는 맞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아니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면서 무슨 건강 컨설턴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채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하고 그럼 살이 이제 좀 빠져요. 빠지기도 하고 아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채식인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살이 찌기도 해요 또. 저도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 채식인이라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이렇게 좀 살이 좀 찌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 책에서 시작부터 이분이 얘기하신 자연위생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연위생학이라고 하면은 뭐 내추럴 하이드로진이라고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생채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의학적인 얘기로 한다면 몸은 알아서 스스로 치료한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너무 아파. 그러면 식욕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럼 아무것도 먹기 싫은 그 상태가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라는 인체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비즈니스가 개입이 돼가지고 약을 먹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뭐 침을 맞고 부모들은 먹어야 산다 해가지고 막 뭘 먹이고 이러다가 병은 장기화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걸 자연위생학이라고 보면 돼요.
생체식과 자연치유력?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연치유력.
모든 병의 원인은 죽어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불을 댄 음식. 그렇지만 불을 댄 음식도 예를 들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현미나 이 정도는 우리가 20만 년을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해 오면서 화식을 하면서 진화론적인 DNA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갔다가 공장에서만 이것저것 섞이고 나오면서 이제 더 큰 문제들을 발생한다는 거죠.
시중에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도 이 책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책도 번역을 했지만 또 다이어트에 대한 다른 책들도 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저도 이제 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들이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것도 많이 읽는데 그런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때 확 하다가 다 사라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뭐 조금 인기가 좀 있다가 확 사라지고 그렇지만 인기가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자 같은 사람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관성이 있고 사람 마음속에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본성과 인간성과 어떤 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책도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한때 유행했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도록 진화되어 있고 무엇을 먹어야만 되는 동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놓은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47가지 다이어트를 해봤다. 요구르트와 치즈만 먹으라고 하면 요구르트와 치즈만 먹고 한 달 살았다. 이제 다음 달에는 우유하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한 달 내내 고기와 우유만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이어트가 끝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빨리 식당으로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예를 들어서 뭐 짬뽕, 짜장, 뭐 탕수육 아니면 설렁탕 뭐 그걸 먹으러 갔다는 거죠. 근데 불과 한 며칠만 지나면은 몸무게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몸무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47가지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아 이게 어떤 특정한 다이어트 뭐 알약만 먹는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총체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어떤 스승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이 사람 써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황성수 박사님 같은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분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화들짝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채식이나 현미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 놀린 건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이런 책들이 수백 수천 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보는 이론이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래된 도서관에 그런 놀라운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걸 자기도 깜짝 놀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이런 책들은 절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도가니가 몸에 좋다는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축산업회에서 돈을 대주죠. 몇 억씩 대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대줘가지고 내가 도가니가 몸에 좋다라는 책을 쓰면 축산업협회에서는 그 책을 가지고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소고기집에다가 큰 포스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도가니는 왜 몸에 좋은가. 그리고 서울대학교 누구누구 박사. 근데 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야채나 밭에 있는 무를 뽑아 먹으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연구비를 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책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히 새로운 이론도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없고 조용히 서가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황성수 박사님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황성수 박사님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의료원에 계실 때도 현미채식을 해야 몸에 낫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환자들도 이제 약간 좀 기웃뚱기웃뚱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황성수 박사님이 그런 현미채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그리고 또 약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약과 수술로 치료를 하는 거는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책이 나와요. 그 잔 맥두걸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6주 프로그램인가요? 그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주일에 400만 원인가? 그렇대요. 미국에서. 그렇지만 심장 혈관 수술을 하면 1억 1000만 원인가? 1억 400만 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 의사는 악의 근원이죠. 돈을 못 벌게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걷어낼 수밖에 없는 황성수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자기는 거기 병원에서 거의 암적인 존재처럼 취급당했다. 당연하죠. 왜냐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음식을 바꾸려면은 또 거기 식당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 병원 시스템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죠.
책에는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밤에 뭘 먹으면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무거운 몸부터 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아침에 한 끼를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요. 기업인으로서 제가 있을 때에는 아침에 제가 먹고 싶은 밥이라든가 음식물을 아침에 다 소비를 하고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니면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사람들하고 밥을 잘 안 먹어요. 도시락을 늘 싸갖고 다니고 저는 외부에서 반찬이든 밥이든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 파트너들이 있으면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을 피해서 제가 미팅 시간을 다 잡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그들이 저랑 같이 먹었을 때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풍족하게 먹는데 그들은 제가 채소만 먹는 거에 뭔가 좀 부족한 듯해서 자꾸 뭘 먹이려고 드는 그 관계가 불편한 거죠. 점심 먹는 관계가 불편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하는 그 점심의 어떤 그 식탁이 저는 괜찮은데 상대편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이제 미팅을 좀 안 잡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유기농 문화센터라는 어떤 교육장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같이 어우러서 밥을 먹으면서 정서가 그렇잖아요.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감이라는 게 오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원래 제가 하던 그걸 패턴을 좀 바꿔서 점심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또는 저녁 때 수업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네, 저녁 수업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은 저녁 때 이제 수업이 있을 때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식사를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 저는 아침에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의미로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냐면 첫째,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해서 먹는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배고프면 먹어요. 인간만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해가지고 먹거든요. 우리 인류가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밀림의 침팬치에서 그 분류돼 가지고 진화해 올 때를 생각하면 그냥 쉽게 해서 침팬치를 생각해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나요? 뭐 저녁에 공복 시간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나요?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배고픈데도 저녁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의사가 나와서 저녁을 먹지 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걸 먹어요. 살아있는 걸 먹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죽여서 삶아서 양념을 넣어서 또 공장에서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화학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을 해야지만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마라, 뭐 저녁을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 무나 배추나 감자, 생감자나 과일이나 감이나 바나나나 이걸 막 먹는다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개념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 개념은 이 하비에 다이아몬드 박사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가능하면은 공복 시간을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로 늘려라. 이거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몸이 속이 텅 비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화력이 처제 강해지고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언제 먹었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먹었다가 해가 지면 먹는 거를 스톱을 했어요. 왜냐면 해가 지어 있는 상태에서 밥을 해 먹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컴컴한데 뭘 뭐 음식을 먹거나 뭐 간식 정도는 뭐 고먹었겠지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 시간은 거의 대부분 저녁 5시? 해가 지면 거의 인간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 몇 시간? 뭐 7시, 8시, 뭐 9시? 뭐 이렇게 된다면 그 공복의 시간은 거의 15시간에서 18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호모사피엔스가 음식을 익혀 먹었다고 쳐도 가능하면은 원래대로의 그 습관을 유지시켜줘라는 게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하비 다이아몬드가 말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의사들이나 뭐 황성수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의사들도 가능하면은 저녁을 조금 먹어라. 5시 이후에 먹지 마라. 라는 것도 사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도 뭐 그 정도는 좋은 이론이라고 봐요.
이 책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의 소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책에서 이제 그렇죠.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일과 채소의 소화 시간 익히는 시간과 또 곡물, 익힌 음식의 시간과 또 고기라고 소위 말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들의 소화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제일 무서운 거 저는 되게 무섭게 느꼈어요. 이 섞어 먹으면 시간이 몇 배가 걸리는 걸 보면서 그 와중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볍게 정말 생음식을 먹는다라면 금방 먹고도 우리가 잠들기 전에 뭔가 소화를 하고 자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익히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홍합을 했을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밤새도록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역자편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